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금요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존전으로 나아가는 이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금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께서 진정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기도하는,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의지만으로만 기도하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감화 감동하심 가운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민수기 32장 1절에서 19절 말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특별히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삶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간다는 삶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트러스트하고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 믿음으로 나가는 삶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느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가야 되는 그 모습이, 그 자세가 어떠해야만 된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선조 때부터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먼저,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대한 그 지경으로 갈 것이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들어왔던 그 약속을 그들이 익히 알기 때문에, 또한 모세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대한 그런 어떤 소망, 희망, 그런 바람,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 1절부터 시작하는 거 보면은, 1절에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진정 믿었는가를 한번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지금 여기서 나오는 반응은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에 대한 그런 신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섭리하고 약속해 주신 그런 기업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업이다, 유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요즘처럼 뭐 부동산의 의미로 어떤 소유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earthly inheritance, 그 어떤 지구,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런 지구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physical한 inheritance, 물질적인 어떤 기업 유산이 아니라 이 땅이라는 것은 영적인 기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적인 기업이라는 거예요. Eternal, spiritual inheritance라는 게 뭐가요? 땅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promised land, 가나안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을 바라보고 그 가나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지 하고 나가는 게, 그게 벌써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나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이 지파에는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고 합니다.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였다라고 합니다. 그 2절에 보면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할 거예요? 이 갓 자손하고 르우벤 자손이 좋은 땅을 봤습니다. 아셀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봅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에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방과 누보와 부원, 여기 지역 이름이죠. 그들이 바라보고 여기 목축할 만한 장소라는 그 장소의 이름들입니다. 그 이름들을 널거하는 이유가 있어요. 4절에 보면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회중 앞에서 쳐서 멸했죠. 미디안들, 미디안 전투에서도 대승을 거뒀습니다. 사실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니죠. 그 미디안 사람들 엄청나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했는데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다.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대승을 걷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다는 전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승리했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목축할 만한 그런 좋은 장소인데, 그리고 당신의 종들은 이렇게 가축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걸 말해주고 있죠. 자기네들의 입장을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5절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기네들 요단강 건너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야지 그게 가나안 땅이고 약속의 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서 저희들은 안주하겠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거할 그러한 약속의 땅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모세를 이제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소유로 주십시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정복 전투를 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얻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하겠다. 들어가지 않겠다. 우리 지파는 여기서 남겠다. 강을 건너지 않겠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말하고 이 루벤 지파와 갓 자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다른 지파들은 가려면 가시오. 우리 이 두 지파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서 목축할 만한 곳이 있사오니 우리는 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뭘 말하고 있어요? 이건 그들의 욕심입니다. 그 이기적인 요구예요. 이기적인 요구. 자기 지파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요구. 그 이기적인 요구는 결국은 자기들의 탐심과 욕심에서 비롯된, 우리 지파만 여기서 안주해서 잘 살면 되지. 그러니까 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리고에서 전투라든지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그런 전투들이 시작이 되는 건데 자기들은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미 여기가 좋으니까. 이곳이 자기들이 정착할 곳입니다. 그래서 안주하겠다는 거죠. 이기적인 요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열두 지파 중에 이 구성원이 된 그 사람들이 다른 지파를 배려하거나 다른 지파들의 어떤 그런 관심이나 이런 것은 아예 안중에도 없고 그냥 오직 자기들이 원하는 것, 이것만 목적을 달성하면 좋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국 이 땅에 머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셀 땅과 셀라 땅을 본즉 목충할 만한 장소다라고 해서 그 땅을 보게 된 길라 땅을 봅니다. 본즉 여러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 보는 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립니다. 그리고 소유하고 싶다는 그런 강력한 충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는 것을 우리 인간들이 잘 절제를 해야 돼요. 이 보는 것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의 경주, 믿음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인데, 이 사람들은 보는 것을 그냥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서 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보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범죄를 합니다. 보는 것 때문에. 그 보는 것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바라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범죄가 보이는 것 때문에 사실 범죄하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범죄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물론 자기 속에서 그냥 뭐 혼자서 생각을 하면서 범죄할 수도 있겠죠. 방 구석에서 앉아가지고 막 공상하고 상상하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질적인 그런 어떤 죄라는 것은 눈으로 보일 때, 눈으로 오는 그 유혹, 템테이션, 욕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구체적으로 죄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이 사람들이 길르앗 땅을 본 즉,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 즉, 보고 난 다음에 욕심이 생기니까, 탐심이 생기니까 바로 모세한테 요구합니다. 자기들은 여기 안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성경 공부할 때도 배웠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심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또한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탐심이라는 것은 결국 욕심이기 때문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욕심으로부터 이 탐심이라는 게 욕심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욕심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 악한 본성은 내가 가지고 있는 탐심, 욕심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그냥 우리 자신을 한번 놔둬보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경건의 삶을 살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탐심을 그대로 방치해둔다면은 우리 자신을 누가 이끄냐면 우리 탐심이 이끕니다. 욕심이 이끕니다. 그게 본질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우리의 본 모습이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우리를 이끄는 자가 탐심이고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낳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즉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의 욕심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요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들의 악의 본성, 욕심, 탐심 이것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그 탐심, 욕심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여러분 죽여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그런 악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죽어지나 그냥 속에서 팔팔 기회만 보면 엿보고 우리를 제하고 싶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하시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 악한 본성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 악한 본성이 본래부터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본성이 있습니다. 이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고 이 본성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 본성 안에서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에 따라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성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을 때 성령님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또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속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본성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로 이끌려가는 삶,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기적인 욕구 이것은 철저히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기적인 욕구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이것은 악한 본성이 이끌려고 하는 마음이고 이것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또한 이기적인 욕구가 이것이 왜 잘못됐냐면 다른 지파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열두 지파에서 지금 두 지파가 이것을 주장하는데 다른 열 지파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는 건너건 건너지 않건 자기는 신경 안 쓰겠다는 거죠. 자기들만 여기에서 좋은 목축할 수 있는 좋은 땅을 얻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겠다. 아주 굉장히 셀피시하고 이기적인 그런 요구를 지금 모세 앞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것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자세입니다. 다른 멤버, 다른 공동체, 다른 성도들,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나 하나의 그런 어떤 행동을 해서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그것을 나의 행동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 미치겠는가,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만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가정만 생각하고 그 내 중심적인 그런 어떤 범위 테두리를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전체를 보며 전체 공동체 전체 믿음의 식구들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 안에서 섬기는 자의 자세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라갑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그런 다이렉트리 직접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이웃과의 관계도 맺어지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사귐이다라고 그런 사귐에 대한 전제를 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맺고 있는 그런 사귐이라는 것은, fellowship이라는 것은, koinonia라는 것은 our fellowship different from other people, our fellowship with Jesus Christ and His Father, who is Almighty God.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fellowship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러한 교제이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들과 또한 사귐을 또한 촉구합니다. 자기들과 함께 하는 왜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느냐, 왜 우리와 함께 펠로우십을 갖고 왜 우리와 함께 사귐을 가져야 되느냐, 그 사귐의 전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두 가지의 양면적인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과 동시에 주의 구원받은 사람과의 성도들과의 사귐, 그것이 크리스찬의 사귐이에요. 그 크리스찬의 그런 교제다라는 거죠. 사람들과만의 교제만 있다는 건 참 교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만의 교제만 있고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사람과의 교제는 필요 없다, 성도들과의 교제도 필요 없다, 이것도 잘못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갖는다면, 참된 영적인 교제를 갖는다면 그 교제로 인해서 사람들과도 교제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과 참된 화목한 관계를 갖는 사람은, 화평한 관계를 갖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자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화목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화목이 우리가 이웃과의 화목과 화평한 관계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자기들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발상이요 생각이다. 이 두 지파가 요구했던 그 요구는 그런 이기적인 자기 욕심만 관철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요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볼 때는 이러한 이기적인 요구를 할 때 이제 모세가 책망을 합니다.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질 않아요. 모세가 어떻게 책망을 하냐면 그냥 단순히 너희들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과거 가데스 바네에서 그 1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죄를 졌는지 그거를 리마인드 시키면서, 기억시키면서 그들의 지금 세대들의 그러한 죄를 지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6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책망이 이제 나옵니다. 모세가 갓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지 아니하거늘, 싸우러 가거늘 말하죠.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다른 형제들은 다 싸우러 가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여기서 여기 앉아 있느냐, 있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7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낙심하게 한다는 거죠. 격려하는 게 아니라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한다는 거 이게 아주 굉장히 안 좋은데, 이 자기가 낙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디스커리지하는 거죠. 인커리지하는 게 아니라 격려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좌절시키고 디스커리지하고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하는 거. 여러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 약속의 땅을 건널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만약에요, 두 지파가 여기서 우리가 조사한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열 지파만 가라, 우리는 못 가겠다라면은 이 두 지파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너희 조상들도, 8절, 내가 가데스바나에서 이제 1세대들의 그런 패역한 불순종했던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고 기억시킵니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패역했는지. 8절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바나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정탐하라고 했을 때 스파이를 보냈죠. 정탐군을 보냈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리했다는 말은 뭐냐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 산지를 취하지 않겠다고 했던 불순종의 반응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때도 보았을 때 그리하였으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약속의 땅을 보고,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그때도 낙심하게 했죠. 우리는 뭐, 저들은 뭐 거대한 족속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뭐 이런 말로 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이 12명이, 10명이죠, 12명에서 10명의 집, 10명들이 그렇게 낙심하게 했죠. 여호수아, 갈렙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남자들만 거의 60만이 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과 뭐 노인들과 아이들까지만 몇백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다 낙심하게 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으니, 그래서 그들을 낙심하게 하니까, 낙심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소망을,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 상태라는 게 이게 우리가 그다지 나쁘게 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나쁜 거예요. 사실 낙심 상태라는 것은, 왜 이 낙심 상태를 그대로 방관하면은 이 낙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방해 요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방해꾼이야 이게. 낙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게 이 낙심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냐, 이 말씀입니다. 10절,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고 합니다.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결국 볼 수 없게 만드십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온전히 따르지 아니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쫓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갈렙의 신앙이라고 여호수아에서도 우리가 그때 여호수아가 강의할 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쫓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가 쫓는 것, 그것이 정말 참다운 신앙의 자세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온전히 따랐고 쫓았는데,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1세대들은 결국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방황하게 됐다는 거죠. 거기서 뭐 여기서 방황하게 돼서 결국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냐.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1세대들이 다 죽은 것은요, 병으로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먹어서만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로, 심판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1세대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가 다 마침내 다 끊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0세 이상들은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을 가지 못하겠다고, 못한다, 그 1세대는 다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20세 이하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조상의 대를 이어 또 그 조상들의 그 죄를 따라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죄인의 무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후세대들입니다. 지금 민수기에서 말하는 이 세대들은 2세대들입니다. 1세대들의 후예들입니다. 이제 이들을 데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도 조상의 대를 이어 또 계속해서 죄 짓는 죄인의 무리라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도 보면은 그런 어떤 죄악된 모습을 보죠. 미디안 여인들과 모압 여인들과 막 그런 우상숭배 했을 때도 거기에 1세대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세대들도 같이 참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 향하여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이 말하는 거, 이기주의적인 그런 요구를 모세 앞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요구를, 그 이기적 요구를 막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여기서 하나님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세대들도 여전히 이런 패역하고 이런 하나님 앞에서 selfish한 request를 하는 이런 모습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들에게도 똑같은 이런 종류의 자기 중심적인 죄, 자기 지파들만 생각하는 죄, 이런 죄. 그리고 그때도 가네스 바네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들어갔어야 됩니다. 안 들어갔죠? 여기서 약속의 땅,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약속의 땅으로 또 들어가기 싫대요. 이곳이 좋사오니하고 똑같은 유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겠다고 합니다. 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 약속의 그 기업을 자기들이 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판단해서 이 지역이 목축할 수 있는 좋은 지역이니 이것을 우리의 나름대로 이것이 뭐 우리의 땅으로, 우리의 기업으로 삼겠다. 자기들 마음대로 기업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만이 믿음입니까? 우리 여호수아에서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승리케 하셨다. 믿음이라는 건요, 막 우리가 억지로 뗏어가지고 얻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루어 주신 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지만, 주시겠다는 것을 그걸 믿음으로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고 그것을 향해 경주하는, 믿음에 경주하여 나가는 것, 믿음을 순종하며 끝까지 약속을 붙드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 판단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야, 이곳이 좋아, 강을 넘어가라고 했습니다. 그 강을, 요단강을 넘어서, 그 강을 건너서 그 요단강 저편에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 약속의 땅 기업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립니다.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죠.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self-centered life입니다. God-centered life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고려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이 selfish한 request, 이 이기주의적인 요구는 하나님을 더욱 진노케 하신다는 것이다, 진노케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히려 화를,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를 말해주고 있어요. 15절,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떠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서 버리시리니 1세대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약속을 믿지 않은 그 1세대들은 하나님이 다 버리셨어요. 그래야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러면은 결국은 너희들 때문에 너희가 이 모든 다른 백성들도 다 멸망시킨다는 거죠. 자기들이 거 두 지파가 그 지역에서 뭐 여기 아까 말했던 그 아셀 땅과 갈렙 땅이 거기 보고 좋은 목축할 수 있는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들이 자기들이 그 기업을 거기서 그 좋은 목축할 수 있는 땅을 자기들이 거기서 가졌어요. 소유했어요. 그리고 다른 지파들만 건너가라 라고 했다라면 결국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열 지파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다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공동체적인 운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두 지파만 가지고 있는 운명이 아니라 그 운명 공동체는 모든 사람이 다 쉐어링하는, 나누는 하나의 공동체적인 운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은 내가 모든 사람들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런 각오와 이런 자세, 이런 한 몸이 되었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체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모세가 지금 책망하는 게 굉장히 심도 높은 책망이에요. 엄하게 책망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1세대들의 그런 패역한 죄가 너한테도 너희들한테 다시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렇게 심각하게 왜 이렇게 분노하고 왜 이렇게 엄한 이런 책망을 해야 됩니까? 깨달으라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해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1세대가 이미 하나님을 변절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멸절을 당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여기서 보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랴.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랴. 그들만 멸망하겠습니까? 자기들도 같이 멸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운명 공동체인데.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그런 모세로부터 이런 정말 엄청난 그런 어떤 그런 책망을 듣게 되니까 이때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이 두 지파들이 이제 수정 제안을 합니다. 자기들 제안을 이제 바꿉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16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다 거주하고 세를 다운시키고 이곳에서 정말 이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리고 전투에서 보면은 그 여호수아서 보면은 이제 여리고 전투서부터 쭉 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따라가요. 이 므낫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이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앞장섭니다. 자기들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을 받을 때까지 다른 지파들이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약조를 합니다. 수정 제안한 거죠. 고치는 거죠. 자기들이 이기적인 그런 제안을 했다가 이걸 잘못하면 자기들은 또 1세대들처럼 완전히 망하게 될 수도 있고 공동체 운명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운명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다 망할 수가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그들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고쳐야 돼요. 그 고치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잘못 판단하는 거.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누구든지 잘못 판단할 수 있고 누구든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이기주의적인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파괴되고 공동체가 나뉘게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결국 공동체가 멸망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도 그걸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책망을 받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가 잘못됐구나 라고 자기들이 다시 마음을 고쳐먹는 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고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바로 잡는 그런 역할이 성경의 말씀,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일일 때 책망, 아까도 모세를 통해서 책망을 받았죠. 그 책망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지금 대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망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했을 땐,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죄를 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는 말씀으로 우리가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함,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움과 교육하게 유익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을 때 그들이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침을 받는 거예요. 다시 수정하는 거예요. 바른 길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들 희생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파가 다 기업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돌아오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과 함께 싸우겠다, 이런 약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믿음으로 행진할 때,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고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도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를 만족시킬 실리적인 베네핏, 실리를 택합니다.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들. 실리적인 것이 무엇인가? 나를 기쁘게 한 실리적인 선택들을 사람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두 지파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쫓을 때 여기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온전히. 영어로 보면은 여호수아에서 He followed me wholeheartedly. 전심으로 나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다. With all his heart.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약속을 신뢰하는 자는 어떤 실리적인 이기적인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만을 바라보고 그 약속만을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으로 나가는 자의 자세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전심으로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쫓는 그런 언약의 백성들로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